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멈출 것을, 미국과 한국에는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왕 부장은 최근 한반도 사태는 양측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일 미한 연례합동훈련 시작에 맞춰 미사일 4발을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 결의 위반에 맞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뒤 미국은 어제 한국에 사드 첫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는 불필요한 장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어제 기자들에게 사드는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 등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려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계획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북한을 설득하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수출 제한 품목을 판매한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는 어제 통신 관련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과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중국 업체 ZTE사가 11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ZTE사는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로부터 관련 제품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당사국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 초안이 마련됐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 분명한 진전이 이뤄졌으며 이로써 행동 강령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지난 2010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해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은 다소 누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블로 클림킨 외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림킨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틸러슨 장관이 자신에게 그 같은 확신을 줬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주요 우방인 만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림킨 장관은 또 틸러슨 장관과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로 나와 공무원 감축과 수입 제한 해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노동단체인 CGT 노동총동맹이 주도했으며 다른 노조들도 참가했습니다. 시위대는 높은 물가 인상률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달 말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군축회의, 동남아국가연합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는 틸러슨 장관이 서울에서 대북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과 공동 성명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채택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이뤄진 총 1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번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언론 성명과는 별도로 8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장관들은 8일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지난달 14일에도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6일 북한이 미국 안보와 국제 질서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미국 심장부에 핵탄두를 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그날이 오면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지 못할 뿐더러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추후에 의심 없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신뢰해야 하고 미군은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새로운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급속히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새로운 추진 로켓, 요격 무기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 의원도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이들 불량 정권의 의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이들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아무리 강력하고 분명한 말도 이들의 공격을 예방할 수는 없다며 오직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대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을 가능케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김씨 정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든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카든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제한할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주변국들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조치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will travel to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arch 15th through 19th. His first visit as secretary.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중 각국 외교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전략적 조율을 포함해 양자 다자간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과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지역 내 파트너와 동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토너 대변인은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a that this is not meant to be a threat and is not a threat to them or any other.
이미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사드가 중국에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또 사드는 지역 내 어떤 강대국들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한 방어체계란 점을 토너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doing what we can to protect that region in particular. From an attack from North Korea, we understand.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첫 동북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간 미한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기자설명회에서 틸러슨 장관의 한국 방문 추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 공조,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협력, 그리고 최근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협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일부 장비가 도착한 상황에서 발표돼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미국 내에서 선제 타격론과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만큼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기간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동북아 3국 방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중국 기업 하나가 이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통신 장비인가? 그걸 이제 북한에 수출한 게 이제 제재 위반인데 그런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으면 이런 뭐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의 기업이나 단체에 피해가 되는 그러한 조치를 미국은 더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이 아마 중국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틸러슨 장관은 또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보복에 나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갈등은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은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파급 효과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이번 순방의 주목거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다시 한번 네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측에게 요구할 것이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함께 중국의 반발을 넘어 사드를 배치하고 북핵 압박 공조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과 한미 양측은 서로를 향해 치닫는 형국에서 모두 멈춰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를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모든 당사국들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처음 제시된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의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김정남 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살인을 저지르는 북한을 협상에 진지한 나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해 혹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국제 협약에 의해 금지된 화학 무기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김정남 was assassinated presumably by or at the behest of North Korean authorities by means of a chemical weapon.
러셀 차관보는 7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뉴욕에서 추진되던 미북 비공식 회동이 무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달 초 뉴욕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대화는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의기양양하게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에 맞지도 않는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Under that circumstance, I think all of us thought the notion of some North Korean diplomats prancing into the United States was unseemly.
미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김정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지난 2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가 김정남 씨 살해 등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북한 연루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대량 살상 무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일본 쪽으로 유엔 안보리에 따라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는 것은 북한을 국제 규범과 약속에 따른 협상에 진지한 나라로 볼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A North Korea that will commit murder via WMD that will threat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neighbors.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미국은 학자들 간의 대화 외에도 북한과의 다른 채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목적은 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크게 높이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대화에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에 대한 우려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hat China's objections, if in fact they are based on China's security concerns, are unwarranted.
이어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보다 나은 용도로 돌려야 한다며 막다른 길로 치닫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활용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ope that China would devote the energy and the leverage that it is putting into economic pressur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o a better use.
특히 사드 배치는 미한 동맹 간 공동의 결정이며 이는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려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용일 뿐이지 중국 등 어느 나라의 안보 이해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언제나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며 중국 역시 미국과 한국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중국을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누군가 미국, 일본, 한국을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비공개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새 행정부가 과거 대북접근법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교훈 등을 평가하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미국은 언제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른 방안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lways make clear that a negotiated resolution is preferable to the alternatives.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미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할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 씨의 아들 김한솔이 사건 발생 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한솔은 아버지가 살해됐으며 지금은 가족과 함께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24일 만에 숨진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이 인터넷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 8일 올려진 KHS 비디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이 동영상에 혼자 모습을 드러낸 청년은 자신을 북한 출신인 김한솔이며 김일성 가족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신상 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펴드는 장면은 가려지는 화면 처리가 돼 여권 내용을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차분한 어조로 40초쯤 한 영어 발언에서 아버지가 며칠 전 살해됐고 자신은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청년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은 또 이 동영상 말미에서 자신을 도와준 단체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영상의 게시자로 등록된 천리마 민방위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의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 재빨리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와 중국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가족의 현재 행방이나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체가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도피와 망명을 돕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일 가능성과 실제하지 않은 유령단체일 가능성 등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동영상에서 모습을 보인 배경에 대해선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 관할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거예요. 본인의 현재 위치가 이제 그 사실상 망명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알리고 보호받고 싶은 거겠죠.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단체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솔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후속 영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한솔은 그동안 마카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중국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엔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은 김한솔 가족의 도피 경로와 천리마 민방위가 어떤 단체인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4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교역 규모는 약 42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약 17% 줄어든 액수입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미하나마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 들어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말레이시아의 대북 수입액은 약 180만 달러, 수출은 240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그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교역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북 투자도 미미해 말레이 기업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북 교역이 말레이시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 무역에서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0.08%로 매우 적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 교역 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2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무기화합물로 액수로는 약 150만 달러치였습니다. 이어 보일러와 기계류가 24만 달러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동물성, 식물성 지방으로 약 64만 달러치였습니다. 이어 종이와 판지류, 그리고 유리와 유리 제품 순이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은 다토 세리옹 카추안 말레이시아 산업무역부 이장관의 말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내각이 오는 10일 주례회의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계속할지를 결정한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추안 장관은 이 신문에 현재까지는 별도 결정이 없어 북한과 무역을 계속하지만 김정남 씨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전개된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안 장관은 또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주로 팜유를 수출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화학무기 금지 기구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가 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고 있는 제84차 화학무기 금지기구 집행이사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북한 국적자 사망 사건에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에 크게 우려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 24일 말레이시아 화학국의 분석 결과 사망자에게서 채취한 화학물질의 표본이 에틸 S2, 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 포스포노티 올레이트 혹은 BX로 불리는 신경작용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BX는 UN의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등록된 화학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완료됐으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을 가족이나 다른 지정된 대표에게 인도하기 전에 최종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의 DNA와 다른 의료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고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대해 조언했다는 겁니다. 또한 요청했던 기술적 물자들은 말레이시아에 배치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범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다른 국제기구들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 때문에 수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원조 사용에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 문제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 외무상 등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했다고 한국아산연구원의 최현정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특별하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주로 노작이라는 이게 정책 기조를 담은 글이거든요. 이거를 공개하면서 이제 정책 기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김정은이가 최초로 공개했던 노작이 바로 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대응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북한은 몇해 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뚜렷한 온난화 경향과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반의 구축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주요 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던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BOA에 북한 관리들이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한 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 이 회의에 갈 때 제가 16명의 그 전문가들 교수들을 이제 같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 북한 사람들이 그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기후 변화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아산연구원의 최현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난의 행궁 등 과거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가 자신들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장마단 탄생이라든지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기후변화 혹은 자연재난이 유발하는 체제 유지에 반하는 위험성이 충분히 학습되었다라는 거고요.
큰 물 같은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해가 그저 재해로만 끝나지 않고 북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등 기존 체제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최현정 연구위원은 이런 사실을 간파한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벤저민 하비브 교수는 북한이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Technology transfer in the energy sector, particularl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is interesting because it's really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기후 변화도 막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력 사정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북한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탄소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볼 수도 있다고 하비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기후변화 대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해외 원조나 협력도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경제적 이득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지원으로 관련 사업 집행에 필요한 돈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북한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벤저민 하비브 교수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꼽았습니다.
The nuclear politics is the obvious one. That clouds any kind of engagement on any issue with North Korea.
북한 핵 문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북한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비브 교수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을 둘러싼 위험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투명성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한국 아산연구원 최현정 연구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국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 사회에 골고루 전파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이 의심이 옛날부터 모든 국제 지원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들었던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을 이 좀 투명하게 해소해 주지 않으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기후 변화 대책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도시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증산을 앞세우는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산림 복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희 교수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원 역시 산림 생태계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해 알리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입니다.
우리 잘 지냈어요?
네.
별로 안 지냈구나. 잘 지냈어요?
네.
그럼 몇 번 공부한다 그랬을까요? 우리 아카데미가?
6번.
6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4월
건국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강의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곳은 통일의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는 미래 통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는데 어떤 모습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에서 통일과 나눔을 함께하는 통일비전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한 청소년 할 때 청소년들만 생각하지 않고요. 청소년들, 탈북민 청소년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배우는 가운데 그걸 가지고 통일의 청소년들이 문화 창출자로 하기 위해서 총 6개의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통일 이야기 대신 문화로 통일을 풀어가자라는 의미로 사진과 합창, 동영상 제작, 그림과 연극, 그리고 글쓰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민규 사무국장은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특히 남한의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 미래 세대가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남한 청소년들만이 살아가는 이곳이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 저희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곳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문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 남한 청소년, 그다음에 저희는 탈북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통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되어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강사와 함께 통일과 접목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미술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해도 되고 얘처럼 이렇게 남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한방 보이질 않고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붙일 거야.
아~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골키퍼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문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골키퍼 문지기 이렇게 같이 쓰고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한글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표지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줄이자라는 의미로 학생들이 남북한 언어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인 만큼 언어사전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놓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강사 하선영 씨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은 어떻게 소망이나 희망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클 텐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함께 다른 것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합창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 강사 윤지아 씨는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이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함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른들이 많이 염려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통일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쁘죠.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도 한 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웨일즈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예지 학생입니다.
저희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과목이나 그런 분야에서 통일을 접근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통일 세대로서 좀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하나로 통합될 땐 우리의 문화도 중요하고 북한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배려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강민수 학생은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통일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곧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해서 그냥 저희 세대가 그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게 행동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온 통일비전 아카데미는 4월까지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후 이 시간을 정리하는 전시회도 열게 되는데요.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하얀 백지 상태에서 미래에 통일된 대한민국을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거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런 통일 교육들 잘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우리 통일을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날이 정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이 이틀 뒤인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기각 선고가 내려지면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시간 30분가량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요. 또 광화문 광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표결이 언제 열릴 것인지, 결정문 작성하게 되는 이틀간 그 긴장이 아주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인용과 기각, 최종 결과는 10일 오전이면 판가름이 나겠는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상황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 선고 날짜가 나왔다는 의미는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한국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필요하다면 아주 그 시기가 급박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국민적인 관심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실시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고도 방어미사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성 조치 이후에 한국 사회 곳곳에 그 영향으로 풀이되는 현상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주요 고궁 등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네네.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또 이 종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달 사이에 36% 넘게 줄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뭐 1월 달과 2월에는 하루 평균 5,200여 명 정도가 고궁을 방문했었는데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는 하루 3,300명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 경복궁 등 고궁이나 명동을 찾아가면 이곳이 과연 서울인가 중국의 어느 도시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 탓에 경복궁에서는 중국어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보도 기사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전용으로 받아들였던 호텔과 모텔 여러 곳이 손님이 줄어들어서 없어서 폐업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보복성 조치로 이 한국 경제 전반에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일고 있는 그 롯데마트에 지금 집중된 듯한 관련 제재들이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게도 이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한국의 올해 수출 그리고 내수 경기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기의 지속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 경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던 1908년 3월 8일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이 세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기념하는 날로 정했는데요.
네네.
오늘 한국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군요.
네네. 그 30여 개 여성단체가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서울시청에서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말로만 외치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찾아내서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이끌어간 그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또 여성운동에 앞장선 그 공로자에 대한 수상도 했고요. 남녀평등의 걸림돌이 된 인물들을 선정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계에서 열린 여성의 날 행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기 퇴근 시위였습니다. 여성노동계가 주최한 시위였는데 참가자들이 3시 스톱, 3시에 멈춰라 뭐 이렇게 쓰인 머리띠를 쓰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3시 스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남녀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꾸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이 3시 스톱이라는 것은 같은 직위나 조건의 남성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임금을 생각하면은 여성들은 6시 퇴근이 아니라 3시에는 먼저 퇴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 네. 남녀 근로자들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64%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의 남성 근로자들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여성은 평균 64만 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이 이런 월급 거부한다. 이런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 형식의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연 것입니다. 이 한국 여성단체연합 성평등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38 여성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구글이 역사를 바꾼 저명한 17명의 대표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도 한 분이 있네요.
네네. 지난 1998년에 타계한 이태영 변호사가 역사를 바꾼 세계 대표 여성에 올라 있어서 한국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영 씨는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쓴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 친권 행사 그리고 재산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을 없애자고 주창을 했고요. 동성동본 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등에 앞장섰던 여성 사회운동가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씨는 북한과도 아주 인연이 많은 인물인데요.
네.
북한의 여성 정책을 연구했고 사실 또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태어났고요. 평양에서 보통학교 졸업했고 또 평양 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